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참 좋은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단연코 새해가 두 번 있다는 것.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두 번 할 수 있는 게 참 기쁨이 되고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의 결단과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또 한 번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또 밤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 기독교 고전 가운데서도 밤을 주제로 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세 수도사 중에서 성 요한이라는 분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분이 수도사이기도 하지만 또 영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앞부분은 주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뭐 아가서나 뭐 시편이나 이런 것과 같이 시로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그 시에 대한 해설서가 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읽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과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에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에는 좀 개혁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모습처럼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고 어떤 교회에서 세상, 교회가 세상의 의무를 어떤 다하고 그렇게 진보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충돌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이분을 굉장히 경계했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동료 수도사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피렌체 산맥을 넘어서 톨레도라는 수도원에 갇히게 됩니다. 어디에 갇혔냐면 수도원 맨 꼭대기 다락방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락방이지 실상은 감옥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지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도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천장에 구멍 하나가 뚫려 있는데 그 작은 구멍에 내려오는 빛을 의지해서 책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한평 남짓밖에 되지 않았대요. 겨우 몸을 이렇게 가누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잘 때 돌에서 웅크러져야 됐고 옷도 갈아입지를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먹을 물도 충분히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려 9개월을 보내야만 했대요. 자, 이런 것보다 다 이런 어떤 환경들과 상황들보다 이 성 요한 수도사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째서 나와 같은 수도사들이 나를 이렇게 가둬두는가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틀렸던 것일까? 그래서 벌을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그냥 버려두실까? 9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9개월 동안 그곳에서 보내다가 하루는 창문을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요, 낡은 경첩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좁은 창문으로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9개월 동안 있었던 그 어두운 구석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냈던 그때의 고민과 영성을 글로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영혼의 어둠 밤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 책은요, 기독교 고전이 돼서 지금에도 영향을 끼치고 신학자들에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어요. 좋은 밤도 있고 뭐 슬픈 밤도 있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밤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 얍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강을 건너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그 밤이요, 이 야곱이 경험했던 밤이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의 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틀 밤인지 사흘 밤인지 나흘 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종류의 밤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이 야곱이 겪었던 이 두 종류의 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밤, 그 메시지를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종류의 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어떤 밤이었냐면 염려의 밤이었습니다. 염려의 밤. 32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대요. 그러니까 얍복강을 건너기 전에 밤을 지냈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첫 번째 종류의 밤은 무엇이었냐? 걱정과 염려의 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쳐 나와서 그래도 야곱이 십수년이 지나서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렇죠? 자녀들도 종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이 생겨서 자수성가해서 다시 금이 환향하고 있는데요. 갈 때는 홀홀단신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자녀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거느리면서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돌아가는 길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고향에 가시겠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운데 뭔가 풀리지 않고 일이 풀리지 않고 잘 되는 일이 없었을 때는 고향에 가는 길도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 32장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32장의 1절 2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전에 그러니까 이 두렵고 두려운 밤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1절과 2절에 나와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에게로 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미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렀고 자기의 자식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아주 용감하게 귀향길에 올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는데 또 반대로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야곱의 마음이 참 우리의 마음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형님에 대한 두려움. 당연하죠. 그렇죠? 야곱이 형을 사기치고 또 아버지를 사기치고 도망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형님은 덩치도 좋고 활을 잘 쏘는 그 에서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지 않을까. 아, 그 형이 뒤끝 있는 형일 텐데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이. 32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미리 정탐하려고 인사차 하인에 보냈던 거예요. 미리 어떤지 좀 보고 와라 한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로 하여금 들은 얘기가 뭐예요?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철렁하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 우리 형님 성격에 날 그냥 가만 안 둘 텐데 이거 까딱하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빼앗기고 가족들도 다 죽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게 생겼구나. 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400명이 쫓아오는 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용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한편으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등만 돌리면 400명의 적군이 나에게 찾아오듯이. 그래서 뭐 요금 청구서를 볼 때마다 내 사업장을 볼 때마다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7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요? 답답한 거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자다가 깼다가 이 염려 때문에 거실에 나와서 한숨을 푹 쉬게 되는 그런 밤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 그럼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공통적으로 하는 게 그럴듯한 방법과 수단을 내 선에서 행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뭐예요? 야곱이 먼저 자기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그룹을 나눠서 형에게 한 그룹씩 한 그룹씩 갖다 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한 그룹씩 다 보내지도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첫 번째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약에 죽이거나 공격하러 오면은요, 그래도 많은 것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그런데 한 그룹씩 한 그룹씩 갖다 주면은 에서의 마음이 서서히 열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주다 보면은요, 나중에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한마디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끊임없이 자기 생산을 해요. 점점 더 큰 염려와 더 큰 근심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면 좋은데 이 말씀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점점 빠져나가요. 벌써 그러지 않으세요? 22일이 지난 올해 2023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점점 빠져나가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해져요. 늘어가는데 제가 볼 때 이 염려와 근심은 더하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복리로 늘어나죠. 곱하기로 막 늘어나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의 밤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재산을 나눠줬는데도 이게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볼까? 내가 또 뭘 더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이 좀 많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서 야곱이 23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너게 했대요.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오니까 벌떡 깨가지고 아, 안 되겠어,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한밤중에 두 아내랑 여종과 아들들을 깨워서 강을 건너게 하는 거죠. 재산은 어느 정도 다 보냈고 이제 가족들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 강을 건너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행동이 왜 나오는 걸까요? 무서우니까. 형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건너편에 있다가 내가 무언가 더 필요해, 뭔가 어떤 방법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다 한밤중에 깨워서 강을 건너보낸 거예요. 다 강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만 안 건너가고 모든 식구들을 건너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들이고 조카들인데 귀여운 조카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게 되니까요, 얼마나 비겁하고 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염려의 밤, 근심의 밤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기적이고 비겁하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다른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 무엇이냐? 영혼의 밤입니다. 영혼의 밤. 만약에 야곱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었더라면 성경은 아마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야곱은 나쁜 놈이더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질 않죠. 이 야곱이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니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대요. 홀로 남았더라. 영혼의 밤을 지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진성 목사님 설교 드릴 때 굉장히 공감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승승장구 이런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런 게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자성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홀로 남았더라. 아마 야곱이 내가 믿을만한 사람 데리고 막 머리를 싸매고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싸우면 되지? 내가 어떻게 에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지? 근데 이제는 가족까지 다 보내고 나니까 혼자가 됐죠. 주변에 의지할 것들이 전혀 없는,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홀로 된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홀로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고독입니다. 고독. 그런데 우리들의 영성에 있어서 이 홀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홀로 될 때, 고독해질 때 우리가 더 심오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 의지할 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우리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돈을 의지하게 되죠. 돈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돈과 또 권력과 미래와 장래를 주는 게 마치 그게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통장 잔고가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데도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나쁜 건 뭐예요? 통장 잔고도 마이너스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고독할 때, 홀로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독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고독과 고립은 엄연히 다릅니다. 고립은요, 완전히 끊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돌리는 거죠. 그런데 고독이라는 것은 스스로 홀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홀로 돼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 대표적인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독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죠.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에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외칠 때에 로마 교회에서 계속 이 사람한테 소환장을 보냅니다. 결국 이 마틴 루터가 소환장을 받고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그 재판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제가 여기 섰나이다. 주여, 제가 여기 섰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변에 아군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들이 가득한데 그곳에 내가 홀로 섰나이다. 이게 바로 고독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주 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는 홀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낮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밤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고독해져야 돼요. 고립은 되지 말고 고독해져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야곱이 이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해요. 뭐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보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대요. 자,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홀로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왜 형이 칼을 차고 쫓아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에 밤을 새면서 홀로 있으면서 그 삿발을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시편 13편 말씀 보니까요, 시편 13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야곱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시편 42편에도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묻고 묻고 또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또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응답해 주셨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내 물음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씨름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염려의 밤, 이 근심의 밤에만 있게 되면, 우리가 홀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씨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 씨름과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보이소서, 이 씨름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종종 기도는요 하나님까지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우리가 두드리면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결국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대요. 복을 받게 된 거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곱이 밤새 싸운 결과가 결국에는 이겨낸 거예요. 기쁘죠? 자, 근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는 하나님이 엉덩이뼈를 툭 쳐서 부러뜨려 버리셨어요.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응답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런 응답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면서 아, 뭐 이게 응답이야? 하나님이 응답을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의 약한 곳을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씨름하고 한도뼈, 엉덩이뼈 부러져서 그 모습으로 이제 야곱이 형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골이 어떻겠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먼지투성이에요. 옷도 엉망진창입니다.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리고 다리는 쩔룩거리면서 오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형님이라도 동생이 그런 모습으로 걸어오는 순간 형님의 돋겠던 마음이 사그라집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해 보면요, 그 형의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서로를 미워했던 그리고 염려했던 그 마음이 다 눈녹듯 사라지고 서로를 껴안고 화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을 때 그 씨름에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엉치뼈를 어긋나게 하셔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나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밤이요, 또 하나는 영혼의 밤입니다.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와 걱정이 내 뼈를 삭게 하고 또 헤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상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막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영혼의 밤, 기도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영혼의 고독함,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 고독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존재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염려와 근심의 밤이 아닌 영혼의 밤,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씨름하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영혼의 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밤이 있지만 바라고 원하기는 주여 우리가 근심의 밤, 염려의 밤이 아닌 영혼의 밤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듯 하나님 우리가 그 지성소에서 주님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씨름하는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성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맡기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